에스라서 7장입니다.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스라의 지도로 2차 귀환이 추진됩니다. 이때 내린 조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제 11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공문서겠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주인공 에스라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죠.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왜 학자를 지금 계속 강조하냐니까 그만큼 이제 그 체계적인 이 교육을 받았던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잘 교육을 받은 율법 학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명치는 않지만 우리 그 전통 가운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구약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립하게 됐던 것, 뭐 예를 들면 순서대로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배열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을 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이 추측하는 것이 사실 이 전통 중에 있습니다. 물론 누가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 전통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늘 이렇게 학자 겸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문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 때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꼭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3차 귀환은 평신도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에스라서 끝나면은 살펴볼 겁니다. 그죠? 12절과 13절 보니까요. 이제 80년이 흘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으로 이제 건설했던 그 고레스 왕에서 이제 5대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 5대 왕 때의 시기였어요. 지금 내리는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독창적인 이 제안이 아닙니다. 이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와 동일선상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왕과 일곱 자문관이라는 말이 1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일곱 자문관이라는 것은 언제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고위직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장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즉 에스라는 제국의 가장 높은 이 권위자들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그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일곱 지방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라는 일곱 명의 이 지방관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볼 때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지 알수 있습니다. 매우 이그 당시 그 일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 이름까지 이렇게 나열될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매우 그 정도 정부의 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기록한 성경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뭐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뭐 오늘 뭐 저기 뭐 버킹엄궁에 누가 뭐 출입을 했고 뭐 누가 여왕을 만났고 누가 총리를 만났고 이런 거뭐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정도 정보에 빠삭했다는 것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정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웠거나 그런 자료를 손에 넣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은금을 주라 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오죠. 뭐 돈입니다. 그죠?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돈을 줍니다. 예. 돈을 주는데 이 16절에는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왕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족들에게도 이 돈을 받아갔다 이런 말인데요. 아마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그거 걔네들 그 돌아가는데 이미 성전 건축은 이제 다 되어 있고 뭐 걔네들 돌아가는데 무슨 그큰돈 줬겠습니까? 그냥 귀족들은 언제든 이 왕가의 풍습을 따르고 싶어 하니까 이 왕이 먼저 은금을 이렇게 내니까 아마도 따라했던 자들이 있었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돈 그냥 준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돈 그거 우리한테 준 사람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과 금전을 교환한 것이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땅한 수입입니다. 우리 노동에 대한 대가지요. 간섭할 수 없어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나서 너 내가 지난달 월급 준거 어디다 썼는지 한번 가져와 기록해서 가봐라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뭐 자유입니다. 자기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지만 우리 인간 간에는 그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을 내고요, 어디 기부를 하면은 간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헌금이고 기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정권을 통해서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17절과 18절에서 보면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통해 하신 일이거든요. 그냥 준 돈이란 말입니다. 그냥 왕이 그냥 준 거예요. 이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일을 해서 준 월급이 아니라 어디에 써야 될지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조정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 정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정권인지 그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격언 가운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명장은 이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볼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제국의 간섭을 받는 셈입니다. 그죠? 자기 나라는 망했으니까. 뭐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뭐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언제 지금 586년에 586년에 망해가지고 거의 뭐 20세기 이르러서야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실 거의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한 2000년 이상이 망한 상태로 있게 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를 되찾아주는 식으로 역사하진 않으시지만, 지금 이 제국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돈 어디다 쓰라고 합니까? 동물 구매하는 구매 비하여 그의 뭐 소재, 전재, 이러한 그 제사에 따른 제사 물품들 사는 데 쓰라고 합니다. 그죠? 18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재밌죠, 그죠? 이 페르시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지방을 다스리는 약한 신입니다, 그죠? 일종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 지방을 다스리는 약한 신.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 일종의 종교비를 집행한 겁니다, 국가에서는. 예. 20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당시 뭐이 공문서에는 이런 말이 흔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관대함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어요. 원래 이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되면은 자기의 관대함을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관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갖다 쓸건 궁중창고에서 다 갖다 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빠가 다 사줄게. 뭐, 안 그러면 애인한테만, 오빠가 다 사줄게. 그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렇던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아빠가 다 사줄게. 해놓고서 나중에, 만원 안쪽으로 골라라. 예. 표현은 과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 21절에 24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표현되거든요. 무엇이든지 내다가 드릴지니라 해놓고서는요, 보면 22절에 보면은 맥시멈 한정 짓고 있어요. 그죠? 은은 100달란트까지, 맥시멈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가 맥시멈, 포도주는 100바트, 기름도 100바트까지. 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국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장하여 표현하는 언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 알 거예요. 그첫 페이지에 뭐라 적힌지 아시죠? 여권 첫 페이지에.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거 함부로 말 그대로 믿고 까불면 안 됩니다. 모든 편의를 받겠다고, 모든 보호를 받겠다고 이거 막 들이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과장법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에 19절에서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 갖다 쓰라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관대함의 표현. 사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색이죠. 생색. 그래놓고 22절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뭐 이런 그 꼼꼼한 사람이 있나 정도로, 그죠? 구체적으로 딱딱 끊어놓고 있습니다. 비싼 것들, 뭐 은과 밀, 포도주 같은 것은 딱 맥시멈 지정해둬요. 모두 제사를 위한 것들입니다. 뭐 달란트, 고르, 바트 같은 이 단위를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대충은 짐작하지만 당시 정량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대략적으로 엄청 많은 양이다 이 정도지, 뭐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강 건너편에서 한해 거둔 세금이 1년에 35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달란트 맥시멈이다 하면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어느 국가에서 그 1년 세금의 30% 가까이를 소수민족이 제사 드리는 데 쓰라고 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에 또 보면은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품목이 아니던 소금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맥시멈이 없습니다, 그죠? 정량 없이 가져가라. 예. 소금 같은 거는 뭐 적어도 별 필요 없으니까 정량 없이 가져가라. 에스라서가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정도 구체성이 있다는 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제국의 황제들에게는요,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초월적 존재의 저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 형님이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자기 이름을 이 빨간색으로 썼다고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예. 제가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지금도 저희 모교에 이제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십니다. 예. 그 집사님 보면은, 아, 옛날에 제가 형님한테 한대 얻어맞았는데 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막 설교하러 갔는데 되게 또 반가이 맞아 주더라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무속 신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 이름 빨간색으로 썼다고, 어이 재수 없는데 이거 한대 때리는 것 이런 것. 물론 잘못된 신앙이지만요. 이런 일이 사실 다분해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 한번 자세히 보면요, 다분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대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가 주로 믿는 신은 아니지만 이 변방의 그 이스라엘 지방의 조그만 신인 것 같은데 얘네 이 하나님한테 내가 밉보였다가 또 조금 해봤는 거 아닐까, 그런 끄림직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24절에 보면요, 오늘 뭐또 이렇게 종교인 과세 논란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오늘날 면세 논리로 사용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용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오늘날 종교인은 이 직장인과 비슷합니다. 그죠? 자기 명의의 제 명의의 재산 가질 수 있고, 뭐 땅도 건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도 살수 있고요. 당시 종교인들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러니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예컨대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우라마즈다를 섬기던 이 조로아스터교 같은 이 제사장들도 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걷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이런 지금 세금 면세,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 일반적인 그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왜 이런 특혜를 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갖다가 오늘날 이 납세 의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 시대착오적인 적용이라고 할수 있죠. 이 2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논쟁적인 본문입니다. 사실 뭐 답이 딱 떨어져서 정해지는 해석이 있진 않습니다. 지금 에스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단순히 말하기에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워낙 신학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연 소수민족한테 이 정도의 자치권을 줄수 있었는가? 논란이 있죠. 하나하나를 뭐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일상의 생활이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문화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오늘날과 달리 문화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너무 종교적이지 않아서 문제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고요.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뭐 기도하면 뭐라 하고. 이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모습이 또 옳다라고 할수 없지요. 예수님 그 등경 위에 그 등불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경 위에 등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 여행 가면요, 보통 되게 멋들어진 여행지를 가면은 야경 구경해보러 합니다. 야경. 왜 야경을 보러 갑니까? 낮에 못 보니까, 그죠? 낮에 못 보니까 야경 보러 갑니다. 낮에 보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빛들이 안 보여요. 햇빛만 보입니다. 낮에는 빛들이 잘안 보입니다. 빛들이 잘안 보여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누가 반짝이고 뭐 누가 어두운지 구분이 안 가요. 해가 탁 저물기 시작해서 어두워지면요,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조차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저기 반짝이는 저기 집이 있었네. 아, 저기 조명이 하나 있었구나. 아, 저기 교회 건물이 있었고 저기 카페가 하나 있었구나. 반짝이는 빛은요, 어두울 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은 감출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신자들의 삶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신자들의 삶은 더 빛납니다. 그게 야경입니다, 야경. 근데 세상이 어두운데 티가 나지 않는 빛이 있다면 그거는 전기 공급이 안된 거겠지요. 그죠? 이렇듯 생활과 종교가 일치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는 좀그 아무래도 좀 문화적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구분이 막 생겨나던 시대였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25절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재판하게 하고 너희가 가르치라는 지금 맥락 자체를 한 가지 하나의 해석으로 딱 떨어뜨리고 넘어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니까 왕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가와 종교 간에 미세한 구분이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구분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살아가지만 왕의 명령 아래에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긴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늘 일치하는 것 아니거든요.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도덕법들.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도움에 관한 문제 같은 것. 예수님이 이 사회법에서 이 소외된 약자들 도우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법이나 이민법 같은 거, 이뭐 하나님 나라와 사실 직접 관계없는 세속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긴장 상태를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모른 척 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뭐이 사회법 어긴 것 아니니까 괜찮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한테 이 세속법을 적용시킨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불법 체류에 관한 말도 없는데, 아니, 지구상에 하나님 만들지 않은 땅이 없는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그뭔 죄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용한 변명이지요.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죠? 물론 불법 체류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서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물론 이 긴장이 쉽사리 해결되진 않습니다. 예컨대 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겠지요. 이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신앙의 오래 참음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에 이 조서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을 향한 에스라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죠. 참그 에스라가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스룹바벨을 들어가지고 1차 포로기한 하셨고 에스라를 들어서 2차 포로기한을 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들어서 포로기한을 시키셨습니다. 에스라는 명문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자의 출신을 가리지 않으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었을 때는 제사장을 들어 사용하셨고 평신도가 준비되어 있었을 때는 평신도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물자들을 채워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해가지고 뭐 지혜로워서 뭐 김정은이 올발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국가와 종교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준행하지만 왕의 명령도 준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를 살아가면은 이 지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혜만큼이나 이 고난을 감내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합치된 왕의 명령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역사를 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일기장 속에는 이 영국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의 실린더에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일기장 속에서도 이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마다 내삶 속에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현재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깨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자주 우리는 우리 일 사소하게 잊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때에 국제 정세와 또한 국내 정세,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와 직장에서의 문제들, 이 가운데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분의 손길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 있고 때때로 미련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에서 늘 돌이키고 빨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명한 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무더운 여름밤에 찬송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